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7일 목요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정복의 구원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부르고 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특별한 보물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정은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근거는 없다. 시편 135편 6절 7절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 목적이 이스라엘이 아닌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한다.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으로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 심판은 압제받은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하심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재판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도록 영감을 준다. 주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우상의 무익함과 주님의 독보적인 우월하심을 확증하게 한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무익한 우상만큼 소망이 없고 무력하게 만든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창조주의자, 구원자로서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두 가지 기록에서 훌륭하게 기술되어 있다. 창조와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어떤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교훈입니다.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적 목적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고 세상을 위한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한다.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까? 적용.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대에게 불필요한 우월감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대의 삶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38.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37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데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첫 번째 방법은 평소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평소에 어떤 신앙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떤 신앙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은 24절로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위기 때 급하게 도망갈 상황에 이르자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윗이 가는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므로 하나님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도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패한 상태로 진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이곳으로 가져다가 있게 함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하는 그 진으로 데려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상황은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으로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언약궤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하여 급하게 도망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야만 이 위기 속에서 평탄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적과 같은 개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부적처럼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고 다윗이 최우선순위에 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기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기다리는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위기 때를 잘 견디든지 아니면 위기 때 신앙을 포기하든지가 결정됩니다. 신앙 생활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수많은 부적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부적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큰 지진이 나거나 위기의 상황이 되면 교회만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여 교회로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물일 뿐 부적 같은 효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그 꼭대기에 피레침이 십자가 위에도 설치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지진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나 사고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부적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승용차 뒤편에 두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품성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적 기록 및 예언 등을 담고 있는 책일 뿐 부적 같은 효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부적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점을 치듯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곳을 펼치면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곳을 짚는 곳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치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짚은 곳은 마태복음 26장 15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섬뜩해진 그는 곧바로 다른 곳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집었는데 그 짚은 곳이 마태복음 26장 50절이었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자 그는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한 곳을 짚었습니다. 그곳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은 하나의 우스갯소리이지만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의 부적과 같은 생각으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곳을 짚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는 글자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도 지식에만 기초된 믿음이 된다면 실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중세기 때 혹은 순교했던 그 시대의 순교자들이 화영주에 달려 불꽃 가운데 사라지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해야만 생명과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를 말합니다. 성경 그 글자 그 자체는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 글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자 그 자체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글자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 속에 사시는 말씀은 우리의 조건적 생각으로 읽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편의 입장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이 수르보기아 여인의 믿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품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쌀쌀하고 어이없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끝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매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가올 위기는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만한 위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낙심하여 하나님을 놓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온갖 시도를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도래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혹독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같은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모든 시련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위기는 이제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이 성기순례를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이상락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성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터키 지역 우리 신약의 그 성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터키는 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가을 계절에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절도 좋은데 이런 계절에 저희들이 터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상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터키에 대해서 책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는데 이 터키의 그 유명한 이 여행지, 관광지 중에서도 이렇게 이 카파도키아 이 지역이 이렇게 이 뜨더라고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다녀오신 그 이 경험 또 눈으로 보신 것들 아마 이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재림신문에 의하면 2015년 6월 6일 터키에서 최초로 파덴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침례를 받고 첫 재림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죠. 그의 어머니도 딸의 전도로 말미암아 40여년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개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선교사가 사상 결단의 각오로 새 천사의 기별을 이 터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 부부가 참으로 헌신적으로 터키의 재림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소식도 서로 잘 주고받지 못하고 또 사실을 외부로 흘릴 수 없는 이런 딱한 사정들 때문에 심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 소수의 무리가 재림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많은 후원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또 그리스 이곳은 신약 성경의 배경지가 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성경의 땅을 밟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터키의 유명한 지하도시 데린쿠유에서 저는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다음에 답사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달려서 오후 늦게야 겨우 카파도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오줌보가 터질 지경인데도 소변 볼만한 휴게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사체면에 노상 방뇨를 할 수도 없어서 이를 악물고 용을 쓰며 참았습니다. 외국인이 길을 가다가 버스를 세우고 그 노상 방뇨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데군데 이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서 참 터키 여행은 버스라는 여행은 지겹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땅 그곳을 찾아서 밟아보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카파도키아입니다. 이스탄불이 문명적 측면에서 가볼 만한 곳이라면 카파도키아는 자연적 측면에서 꼭 가서 봐야 할 장소입니다. 카파도키아는 여행가들이 뽑은 누구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 100대 경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 난간 속에서 거의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은신처로 사용했던 곳이라 더욱 우리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해지기 전에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의 풍광에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기기묘묘했습니다. 마치 동화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카파토기아에는 기괴한 버섯 모양의 암석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그건 오랜 기간 동안 하산 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들이 수많은 층을 이루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하산재들로 만들어진 암석들이 바람과 물의 풍화작용으로 기괴한 모습으로 깎이면서 지금처럼 신비한 모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절벽과 솟아오른 불기둥의 돌기둥의 자연현상에 의해 생겨난 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인공적인 동굴을 만들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그런 역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터키에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또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도피해서 살았던 그 은신처, 그것이 바로 카파토기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암혈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카파토기아는 기독교의 성지인 셈입니다. 터키는 실제로 7세기 초 이슬람이 생기기 전까지 비잔틴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기독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인 카파토기아 지역은 환상적인 풍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인근 에르제스산과 하산산의 분화로 쌓인 화산재가 빗물과 용수로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돼서 마치 버섯이나 또 첨탑 같은 모습의 아주 기괴한 바위들이 만들어낸 곳입니다. 카파토기아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역인 게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성경의 땅 답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곳을 답사하는 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카파토기아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동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암석 지역으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거대한 이 절벽에는 갈색과 흰색, 붉은색 등의 아주 다양한 지층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오른 원뿔형의 돌 기둥들에는 군데군데 크고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이한 경관으로 인해서 SF 영화의 선구작역인 스타워즈 1편의 촬영지입니다. 그 개이한 경관으로 인해서 거장 조지 루카스 감독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스타워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제 루카스 감독은 이곳 카파토기아를 지구의 자연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둘러봐도 그런 듯 했습니다. 카파토기아는 촬영 장소의 선택도 영화 성공의 중요한 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카파도키아의 파사바 계곡은 만화 스머프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스머프의 작가가 이곳에 와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캡탄이라고 하는 말은 터키어로 기사, 선장 등을 의미하고 영어의 캡틴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진흙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모두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버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아서 여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카파토기아 지역의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났지만 몸이 개운하고 아주 상쾌했습니다. 저는 혼자 슬그머니 호텔을 새벽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저곳 혼자 둘러보니 정말로 기기묘묘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곶갈모자와 버섯같이 생긴 지평선 위에 기기묘묘한 기암괴석, 높이 한 50m에 달하는 모래빛깔의 원뿔 모양의 둔덕,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동굴 암벽, 동굴 속에 암벽을 뚫고 지은 은신처와 교회 등등 상상 이상으로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곳을 사차치 둘러볼 것입니다. 기대가 잔뜩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우리 중 일부는 옵션으로 열기구 타기를 하였습니다. 꽤 비싸서 원하는 사람만 갔습니다. 열기구 타는 사람을 위해서 빵과 음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열기구 타기는 카파토기아의 신기하고 신비한 기암괴석을 하늘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또 다른 맛입니다. 말하자면 카파토기아라고 하는 성경의 땅을 저 하늘에서 하늘으로 내려보는 그런 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구는 터키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 와서 이 열기구를 타고 즐깁니다. 주로 바람 없는 아침에 한해서 열기구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타는데 한국에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은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나와서 그 열기구를 쳐다보기만 해도 장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열기구가 하늘에 떠올라 수를 놓아 장관을 이룹니다. 내려다보는 자와 쳐다보는 자 모두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 서울 롯데 놀이터에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열기구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로 멋져 보였습니다. 아, 성경의 땅을 저 위 하늘에서 한눈으로 내려다보는 그 카파토키아의 멋진 광경,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간 곳은 절베 야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가 그 호텔에서 모여서 따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스럽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참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팀만 갖는 특별한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팀이, 어느 관광팀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바쁘면은 버스 안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너무 늦으면은 호텔에 들기 전에 버스 안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가호하심을 기원하는 이런 예배 또 조용히 버스 안에서 찬미를 부르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여행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절배 야외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보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카파도키아의 그 서론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네. 하여튼 목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어떤 또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전해주실지 기대를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